네, 사무엘상은 우리 성경에도 보는 것처럼 룻기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며칠간 룻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전했던 것처럼 룻의 어떤 나오미의 한 가정의 아픔,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치유하시고 어떻게 새로운 희망을 써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룻기였고, 또 그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다윗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그 족보의 마지막 그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사무엘상은 세 사람,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 뒤에 이어지는 사무엘하는 다윗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룻기나 이 사무엘상 등장하는 인물들이 전부 다윗 왕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이 다윗 왕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해 가고 있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 이야기를 어떻게 해 나가고 계신가를 보여주는 게 룻기와 사무엘 상하인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룻기에도 그랬던 것처럼 그때 사사시대라고 그랬고, 여전히 지금 사무엘상 앞부분도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정시대, 이제 사울과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왕정시대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이 사사가 아니고 선지자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 등장하는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 겸 첫 선지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오늘 사무엘이 이제 등장하는 그 배경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인데, 사무엘의 등장 배경, 룻기에서 룻의 그 가정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어떤 준비를 해 나가신 것처럼, 이 한나의 고통, 한나의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때는 우리 가정의 아픔이 있고 내 개인적인 아픔이 있어서 기도하게 하신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역사, 또 다른 일을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룻기나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룻기에 이어서 이 사무엘상도 시대가 여전히 지금 사사시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주인 되었던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죠. 그래서 이 자식이 없기 때문에 미래가 없고 불임이었던 이 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이 사사시대를 거쳐서 지금 새로운 왕정시대를 어떻게 준비해 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사실은 이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 아니십니까? 이 개인적인 어떤 뭐 사정이라든가 아픔 이런 것도 지극히 개인적인 것 같지만, 이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냐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일이나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때로는 왜 그런 일이 우리에게 나타난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픔을 인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생명의 역사 그리고 새로운 역사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게 오늘 사무엘상 1장의 모습입니다.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고통 중에 두신 이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닦기도 하셨어요. 여기 등장하는 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데, 엘가나는 역대상 6장에 보면 제사장 가문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가나 그 한나의 남편도 제사장이었죠. 물론 그 당시 대제사장은 엘리라고 등장하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제사장으로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엘가나도 상당히 어떤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엘리의 제사장처럼 막 이렇게 좀 중요한 어떤 가문은 아니지 할지라도 레이 지파에 속해 있는 그런 지파이죠. 그런데 이 한나의 이름이 이게 등장하게 되고 이 한나의 태를 닫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5절 하반절과 6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랬고 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그 고통을 겪는 것은 결국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해할 수 없지만 왜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는지 지금까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정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나의 태를 닦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영광스러운 다윗 왕국의 역사는 이처럼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닫아버린 이 고통스러운 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사실은 시작하는 거죠. 천지창조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이 사무엘을 등장시킨 배경도 아무것도 없는 태를 닫아버린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이 부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어떤 이 부림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징조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결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한나처럼 울며 기도하는 밖에 없는 거죠.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나가 이와 같이 잉태치 못한 것도 사실은 서러운데 그 분인 나로 말미암아 또 조롱받고 비난받았을 때 그 서름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픔에 더 아픔을 주는 격이죠. 굉장히 한나가 자식이 없어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있는 그 분인나 동서지가 있는 그 분인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그래서 마치 옆에서 보면 술 취한 듯 보일 정도로 한나는 그런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이 성태치 못한 한나를 괴롭히는 분인나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를 위로하는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가나가 어떤 말로 위로해도 이 한나의 아픈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남편 옆에서 위로해도 그것을 채워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진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나가 기도한 것이죠. 옆에서 아무리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위로의 말을 해도 사실은 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떻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을 채우실 수 있는 분,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분인나를 보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이 세상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고 뭐 잘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는 그것을 가르치는 아주 냉정한 것이 바로 이 세상 아닙니까? 분인나는 사실 약자를 외면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이용하여 자기 배를 채우는 이런 세상을 이 분인나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혹시 우리도 분인나 같은 사람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용하고 그것을 조롱하면서 은근히 즐기고 내 삶의 만족을 채워가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분인나는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룻기에서도 암흑개처럼 이 분인나도 더 이상 뭐 성경에서 이제 기록될 이유가 없죠. 한나를 괴롭히는 그런 이 분인나의 그 모습 속에서 사실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은근히 다른 사람 잘못된 것을 은근히 즐기는 혹시 이렇게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을 더 아프게 하는 가시 노릇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분인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대면해 주고 있는데 사실 오늘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위로보다 더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로해 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특별히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태를 막으신 분이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한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해결 방법 역시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라는 것은 그렇죠. 아무리 세상에 어떤 방법이 있고 뭐 해결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아침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밖에는 우리 가정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내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기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면 우리는 그냥 마당만 받고 다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이 시간 이렇게 때우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에 깨워서 그냥 시간 때우고 가려고 나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밖에는 우리 가정에 소망이 없습니다. 내 근본적인 문제, 내 근본적인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아침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한나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이와 같이 이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사실 고통 중에서 우리가 이 괴로움을 쏟아내고 온통한 마음을 아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아무리 온통한 말을 쏟아낸들 이 목사인 저에게 아무리 그런 힘든 일을 쏟아낸들 제가 해결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물론 저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는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말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겠죠. 다른 사람이 말하는 이유는 기도해 달라는 사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 우리가 다른 데 막 소문내버리면 안 됩니다. 아, 그 말을 내게 해주는 것은 기도해 달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고통 중에 우리가 괴로움을 쏟아내고 온통한 마음을 아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한나는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괴로울 때에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제가 아픕니다. 하나님. 제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하고 쏟아낼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쏟아내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 주라는 그런 메시지이고 그리고 결국 우리의 그 아픔을 들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이 곤란한 상황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픔 자체 어떤 문제가 아닙니다. 그 모든 상황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 이것이 진짜 문제이고 우리의 불신앙인 것입니다. 문제 있으면 문제 있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한나처럼 쏟아 놓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분명 우리 하나님의 그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보증해 주신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주님이 안 계시면 어찌 우리가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갔다면 오늘 우리의 문제도 아시고 계실 것이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결핍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아픔, 그 결핍 때문에 주님을 찾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 기도에 응답이셨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우연히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어쩌다 그렇게 되었네 우연히 되었네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이후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주셨구나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간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문제 속에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처럼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십시오. 괴로우면 괴롭다고 말하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나의 개인적인 아픔과 서름을 통하여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사무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사무엘은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왕정시대로 연결해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출현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볼 수 있도록 신앙을 다지게 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아픔의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그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지 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주시는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준비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역사가 저희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 그 이 눈물의 기도를 듣고 제일 먼저 봤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었다며 처음에는 술 취한 줄 알았지만 이 엘리가 그렇게 말을 하죠.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는 뭐 여기 엘리의 모습을 보면 그 이제 9절에도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더라.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는 평안히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비춰졌습니다. 엘리야가 정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그런 모습과 다르게 엘리는 의자에 앉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죽임 당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죄악을 이렇게 저지른 그러니까 올바르지 못한 제사장 가문이었고 엘리 제사장도 어떻게 보면 삭군과 같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통한 나온 그 말을 한나는 그대로 믿었다는 거죠. 그대로 그 선포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불성실한 엘리의 선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선포를 통하여서 그대로 또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랬어요. 왜요? 왜 근심빛이 없어졌어요? 그 말에 대해서 신뢰를 했다는 거죠. 그 말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중요합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사건일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단에서 선포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 아픔을 통하여서 한나처럼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부르짖으십시오. 아프다고 말하십시오. 정말 근심이 있다고 말을 하십시오. 괴롭다고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한나 가정이 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정에도 임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이 5월달 이 가정의 달에 회복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